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읽었던 말씀으로 소망하는 자가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보면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른 여느 서신들에서도 이 서신을 쓴 자들은 받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제외하고 에베소서에서 딱 한번 성도들을 향해서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데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나그네라고 할 때는 어떤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 언급하면서 전에는 너희들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지금의 상태를 말하면서 나그네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가 유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도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6절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5장 10절에서도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나그네된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붙들어야 할 약속이 뭔지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든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고 사라지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24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또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 더욱 현실적으로 사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현실적이란 말은 어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난 그 무엇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금과 은일 수도 있고 또 육체와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염두하면서 살기보다 또 이 세상을 붙들면서 살기보다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들으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고 또 말세에 나타나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또한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소망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힘껏 의지하고 붙들면서 나그네 된 자로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서 고난 가운데서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은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그네 된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할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껏 따르고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거룩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욕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13절의 표현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허리에 이렇게 띠를 동이었습니다. 급한 일을 당한 때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매사에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으로 재림의 그날을 향해 다름질 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의식하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소망을 부여잡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형제 사랑입니다. 앞에서는 아버지를 의식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 된 자들이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친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어떤 따뜻하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고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라는 말의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 또한 마냥 어떤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어떤 마음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표현되어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사랑 없는 인생에 그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섬김 없는 인생에 섬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기로 이 땅에서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곳에 소망 두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 그들과 믿음으로 살고자 권면하고 독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고, 또 같이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